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50번째 주이자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섬인 하와이인데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국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이 주지사가 지금은 하와이를 방문할 적기가 아니니 제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최근 하와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은 하와이를 여행하기에 위험한 시기라며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도 여행을 자제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하와이 관광청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주민들과 여행업계 모두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10월 말까지 비필수 여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지난해 방문객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처를 하면서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요. 거기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확진자들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약 9,400명에 달하는데요. 확진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면서 병원 수용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미국 내 화제가 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또 미국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네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쿨버스 드라이버. 8월 중순부터 미국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동네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공립학교에 다니면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학교마다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군은 특별 보너스나 급여 인상까지 내걸며 운전기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데요. 스쿨버스 기사를 다 구하지 못해 개학을 미루는 지역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자, 우선 미국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대면 접촉이 많은 스쿨버스 운전을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이 스쿨버스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스쿨버스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버스당 탑승 인원을 줄이다 보니 운전기사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자동차 부품 부족 사태로 스쿨버스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기네스 최장신. 이번 한 주 한 남자의 죽음이 많은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키가 무려 234cm로 최장신 미국인 남성으로 기록됐던 이고르 보브코빈스키 씨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미 언론은 보브코빈스키 씨가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어 클리닉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장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보브코빈스키 씨는 뇌하수체 거인증에 시달렸는데요.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희소질환이지요. 간호사였던 보브코빈스키 씨 어머니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 메이오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6살이었던 당시 키가 이미 18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브코빈스키 씨는 큰 키로 인해 가는 곳마다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지난 2009년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유세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오바마 지지자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27살이던 지난 2010년에 생존에 있는 최장신 미국인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키도 크지만 발도 컸던 보브코빈스키 씨는 2012년 어릴 때부터 계속된 무릎 관절염에서 벗어나고자 특수 제작 신발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벌였는데요. 수천 명의 기부자가 몰리면서 목표액의 두 배가 넘는 $16,000가 모였고요. 스포츠 용품 업체 리복에서 그의 신을 공짜로 제작해주기도 했습니다. 큰 키에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보브코빈스키 씨. 하지만 그의 형은 언론에 동생은 유명해지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B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이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21일에서 24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나흘간의 한국 방문에 대한 소식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은 한국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성김 대표의 주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 고위 관리들과의 잇단 협의를 가지면서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특히 23일 한국방송공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 방한한 이유와 관련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다룰 용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소 교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조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먼저 마주앉아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 측 대표와 만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이 상황관리에 주력한 행보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표명하면서도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모종의 도발 의사를 내비친 북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자, 김 대표 방한 당시에 한국 당국자들과 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본부장과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24일 조찬 회동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러한 대북 인도 지원 논의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두 나라가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인도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짓기는 어렵다며 2012년 2월 29일 미북 합의 때에도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지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켄구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성김 대표의 방안이 26일 종료될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북한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방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무부에서 이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관계 설명서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서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현황, 양자 대표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 원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과거 북한이 기근과 자연재해를 겪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식량과 긴급 지원을 제공했고 또 다수의 미국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래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자 대표 항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소외된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미군 수송기 안에 아프간인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앉아서 이제 카타르 등 제3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사는 올해 85살의 원동혁 씨는 미군 C-17 수송기 안에 아프간인들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원동혁 씨가 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이유는 그가 70여 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중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흥남 철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70여 년 전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도 정원의 200배에 달하는 무려 14,000명의 피란민이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이 공산군의 잔인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잔혹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남 철수는 미군이 흥남에서 배로 철수하면서 북한 피란민들을 구출한 사건 아닙니까?
네,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 피란민들을 구출했는데요. 흥남을 마지막으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배를 급히 개조해 무려 14,000명의 피란민들을 거제도로 탈출시켰고 여기에는 함흥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모도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원동혁 씨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아버지와 단둘이 급히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원 씨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14,000명의 피란민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사흘간 배고픔 등 여러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동혁 씨는 남한에 도착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네,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사업을 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미국 중서부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흥남 철수 상황을 미국인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와츠 씨는 원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난 2012년 흥남에서의 희망이란 제목의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단천을 떠난 뒤 어머니 등 가족과 생이별한 채 70년 넘게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원 씨는 지금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든 자유를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줄 유엔 대사는 13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지난해 7월 24일 승인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조치를 내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0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사흘 만에 승인했습니다. 네, 유니세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허용된 의료 장비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산소농도계, 의료흡입펌프, 심폐소생술 키트 등으로 총 금액은 $758,920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독일 외교부가 23일 독일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대응팀을 파견할 것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일이 북한의 대응팀을 파견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독일이 UN으로부터 북한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료 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기론 북한에 파견되는 독일 코로나 대응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투샤우는 23일 독일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이 유엔과 협의해 독일 대응팀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히며 독일 대응팀이 북한에서 코로나 예방과 통제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오는 9월 1일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원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데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3일 VOA에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의 방북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어 단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무부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방북 승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단체들도 대북 지원단체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여행 금지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둘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만 지지하고 있어 의회 심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여행의 성격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격을 부여하는 강력한 인도적 고려 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에서 24일 나흘간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관계 설명서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흑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